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방글라데시를 방문해 테러 방지를 위한 양국 간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수도 다카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라크와 시리아 내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이 전 세계 8개 반군 세력들과 접촉하고 있으며 남아시아는 이들 중 한 곳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이라크와 시리아 내 ISIL이 방글라데시의 일부 작전 요원들과 접촉하고 있다며 이는 셰이크 하시나 총리는 물론 그가 만난 방글라데시 정부 관리들 모두 동의하는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케리 장관은 이에 따라 미국과 방글라데시 정부와 사법당국이 협력함으로써 테러에 대응하는 추가 조치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하시나 총리는 기자들에게 테러와의 전쟁에 있어 미국과 매우 긴밀히 협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터키군이 시리아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민간인 35명이 숨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국의 본부를 둔 시리아인권관측소는 어제 터키군의 공습으로 주부 알 코우사 마을에서 20명이 숨지고 쿠르드족이 지원하는 시리아 민병대가 장악한 곳에서 50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또 알 아르마나 인근 지역에도 공습이 가해져 민간인 15명이 숨지고 20명이 다쳤다고 전했습니다. 터키군은 이날 시리아 북부 지역에 공습을 가해 쿠르드 반군 25명을 사살했다고 밝혔지만 민간인들이 사망했다는 주장은 부인했습니다. 이란이 러시아에서 들여온 S-300 장거리 미사일을 포르도 원자력 시설에 배치했다고 이란 관영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관영 텔레비전은 어제 러시아제 S-300 미사일과 다른 무기들이 트럭으로 산위에 건설된 포르도 시설로 옮겨지는 모습을 방영했습니다. 파르자드 에스마일리 이란 공군사령관은 관영 언론에 국가 원자력 시설을 보호하는 것은 모든 상황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날 카탐 알 안비야 공군기지에서 행한 연설에서 S-300 시스템은 공격이 아닌 방어 목적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유럽연합 일부 회원국들이 무슬림이라는 이유만으로 난민들에 대해 문을 닫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어제 ARD 텔레비전과의 인터뷰에서 각국이 일정 부분을 맡아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또 일부 국가들이 무슬림의 유입을 원치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에 대해 계속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메르켈 총리는 유럽연합 28개 회원국들이 잠재적인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난민 할당제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회원국들은 중동과 아시아 출신 이민자 수용 계획과 난민 할당제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독일 관리들은 올해 독일에 30만 명의 이민자가 유입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주로 전쟁과 이슬람 테러 위협에 처한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시리아 출신자들입니다. 브라질의 지우마 후세프 대통령이 오늘 탄핵 심판이 열리고 있는 상원 청문회에 출석해 연설할 예정입니다. 후세프 대통령은 연설 뒤 의원들의 질문에 답할 계획입니다. 익명의 관리들은 후세프 대통령이 오늘 연설에서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자신의 정치 인생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브라질 최초의 여성 대통령인 후세프 대통령은 정부 예산 운영과 관련해 재무 규정을 위반한 혐의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예멘 남부 도시 아덴에서 자살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60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다쳤다고 예멘 당국이 밝혔습니다. 예멘 관리들은 자살 폭파범이 폭탄을 실은 차량을 몰고 친정부군이 사용하는 건물로 돌진했다고 밝혔습니다. 자살 차량은 아덴 북부의 한 학교 내 육군 지원병들이 모인 것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목격자들은 폭발 뒤 일부 지원병들이 붕괴된 건물 지붕에 깔렸다고 전했습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9일 월요일 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견물생심과 언감생심, 언뜻 보면 비슷한 느낌의 사자성어 같지만 이 두 사자성어는 정반대의 전혀 다른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견물생심은 물건을 보면 그것을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뜻의 말이고요. 언감생심은 어찌 감히 그런 마음을 먹을 수 있겠느냐라는 뜻의 말입니다. 최근 태국의 한 노숙인에게는 이 견물생심과 언감생심이라는 두 사자성어가 딱 들어맞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 와라루프라고 하는 이름의 이 노숙인의 전 재산은 단돈 9바트, 미화로 30센트도 안 되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현금 2만 바트, 미화 약 600달러와 신용카드 여러 장이 들어있는 고급 지갑을 줍게 됐다고 하는데요. 어려운 처지에 견물생심이라고 지갑을 모른 척 자신이 가질 수도 있었지만 언감생심,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주인을 찾아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갑의 주인은 큰 공장을 운영하는 니티 씨였다고 하는데요. 이 니티 씨가 감사함에 살해할 방법을 찾다가 자신의 공장에 와라로프 씨를 취직시켜서 일자리를 제공해주고 또 회사 숙소에 따뜻한 잠자리도 함께 제공해주었다고 합니다. 비록 어렵고 힘들지만 순간의 요행을 바라지 않고 착한 심성을 베푼 노숙인, 착한 마음 씨에 대한 보상을 톡톡히 받았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나우 뉴스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4도 기록하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날씨 보이고 있는데요. 북한의 내일 날씨는 어떤지 살펴보겠습니다. 8월 30일 화요일 북한은 흐리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20도, 낮 최고 기온은 15도에서 24도 기록하겠고요.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에서 2에서 7m, 서해 북부 해상은 2에서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9도에서 23도, 신의주 18도에서 23도 분포 예상되고요. 개성은 18도에서 23도, 함흥 17도에서 21도, 끝으로 청진 지역은 17도에서 20도 분포로 선선한 가을 날씨 보이겠습니다.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Simply Red의 노래입니다. 그대가 지금 나를 모른다면 이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If you don't know me by now, 함께 감상해 보시죠.
Understand me like I understand you. Now, girl, I know the difference between right and wrong. I ain't gonna do nothing to break up our happy home. Oh, I don't get so excited. Children, when we argue, fuss and fight. Mine.
when you got yours too. Just trust in me, like I trust in you. As long as we've been together, it should be so easy to do. Just get yourself together. Oh, we might as well say goodbye. What good is a love affair when you can't see eye to eye?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주말 동안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3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는데요. 오늘 중국 외교부가 이를 강하게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아프리카 투자를 놓고 중국과 일본이 신경전을 벌이는 사정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오랫동안 러시아의 영향권 아래 있었던 유럽의 중립국 핀란드가 미국과 방위협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상황인지 살펴보겠고요. 또 중국이 미국의 보잉사에 맞설 대형 국영 항공기 엔진 제작사를 설립했다는 소식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첫 소식 살펴봅니다. 먼저 아프리카로 가보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아프리카를 방문해서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다고요?
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지난 토요일부터 어제까지 이틀 동안 아프리카의 케냐 수도 나이로비에서 진행된 제6차 아프리카 개발회의에 초청국 지도자 자격으로 참석해서 총액 300억 달러에 이르는 대규모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아베 총리는 일본의 정부와 민간 부분이 뜻을 모아서 아프리카 각 지역의 효율적인 개발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질 높은 투자를 진행할 것이며 특히 투자액 가운데 100억 달러는 일본의 인류 기업들이 참여하는 기반시설 건설에 투입해서 아프리카 각 지역이 명실상부한 신흥 개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힘껏 돕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아베 총리가 초청국 지도자 자격으로 참석했던 아프리카 개발회의라는 행사 어떤 모임입니까?
예, 이 모임은 일본 정부가 아프리카 지역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서 지난 1993년 출범시킨 아프리카 주요 국가 개발 협의체입니다. 처음에는 매 5년마다 일본 도쿄에서 일본 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아프리카 주요국 지도자들을 초청해서 대화를 나누는 작은 모임이었는데요. 지금은 유럽 연합과 비슷한 아프리카 국가들의 정책연합인 아프리카연합과 세계은행 또 UN이 함께 참여하는 대규모 지역개발회의로 발전했습니다. 올해부터는 회의 주기를 3년으로 줄이고 아프리카 현지에서 첫 회의를 열게 된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본에서 이 회의를 줄곧 열어왔던 거죠.
네.
그런데 이번에 이제 아프리카 현지로 옮겨서 개최한 건데 그 이유가 뭡니까?
예, 이번 회의에 맞춘 현직 일본 총리의 케냐 방문은 지난 2001년 모리 요시로 총리 이후에 15년 만에 처음입니다. 케냐 외에도 일본 총리가 그동안 아프리카 국가를 방문한 것은 손에 꼽을 만큼 드문 일이었는데요. 그만큼 아베 총리가 이번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이 아프리카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는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아프리카 개발회의 개최 장소를 아예 현지로 옮긴 건데요. 일본 언론들은 사람들은 아베 총리가 중국을 겨냥해서 이 같은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지구상 최후의 미개발 대륙으로 꼽히는 아프리카 시장 확보를 위한 영향력 싸움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는 중국과 일본의 신경전이 본격화됐다는 겁니다.
예, 실제로 이번에 아베 총리가 300억 달러 투자를 발표하자마자 중국 외교부가 비난 성명을 냈다고요?
네, 중국은 오늘 장밍 외교부 부부장 명의로 성명을 내서 중국이 아프리카에서 추진해온 협력 사업이 성과를 내자 일부 국가들이 이를 질시하고 있다고 직접적으로 일본을 겨냥했습니다. 장 부부장은 일본이 기반시설 투자를 약속했지만 이는 새로운 게 아니다. 아프리카와 합작하는 모든 나라들이 제시하는 목표이며 또한 중국이 자랑하는 부분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서 중국은 아프리카와의 합작에서 품질과 규모뿐만 아니라 아프리카 현지에 적합한 방식과 내용, 계획 항목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일본의 대규모 투자 약속을 통한 영향력 확대에 대한 경계심을 표출했습니다.
예, 이 중국 역시 이전부터 아프리카와의 협력에 상당히 많은 공을 들여왔다고요?
예, 지난 1996년 아프리카 6개국을 순방한 장쩌민 당시 중국 국가주석은 아프리카연합본부에서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 설립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중국 정부는 저우추취, 해외로 나가라라는 구호를 내걸고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독려했는데요. 2000년에 중국아프리카협력포럼이 공식 출범한 이후 영어로 중국을 가리키는 차이나라는 말과 아프리카를 합쳐서 차이나프리카라는 말이 유행할 만큼 중국의 아프리카 진출이 활발해졌습니다. 이후 20여 년 동안 꾸준히 진행된 이 같은 움직임이 결실을 본 결과 현재 아프리카 국가들의 최대 무역 상대국이 중국입니다. 중국 정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12월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 요하네스버그에서 중국 아프리카 정상 연석회의를 열어서 총액 600억 달러가 투입되는 240여 건의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어제 케냐에서 아베 일본 총리가 질 높은 투자를 강조한 것은 이렇게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투자 금액을 의식해서 일본 기업들이 기술적으로 중국 업체들보다 앞서 있음을 내세운 발언이었습니다.
네, 자, 아프리카를 둘러싸고 경제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정치, 군사적인 중요성도 매우 커지고 있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중국은 현재 아프리카 동북부의 작은 나라인 지부티에 첫 번째 해외 군사기지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내세운 군사굴기 목표 달성을 위해서 미국식 해외 군사기지 운영 사례를 따르고 있는 건데요. 일본도 외교 안보 분야에서 아프리카 각국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활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은 현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진출을 노리고 있는데요.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아프리카 역내 54개국의 지지가 절실한 형편입니다. 아베 일본 총리는 어제 아프리카 개발회의 폐막에 맞춰서 아프리카 각 참가국들과 함께 해양 안전 보장 유지와 안전 보장 이사회를 포함한 유엔 개혁 등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중국과 일본이 아프리카를 두고 치열하게 경쟁을 펼치고 있는 모습인데,
네.
자, 아베 일본 총리와 아프리카 국가 지도자들이 발표한 그 이번 선언문을 놓고요, 중국 정부가 아주 날선 비판을 했다고요.
네, 어제 아프리카 개발회의가 채택한 선언문 가운데 해양 안전 보장 유지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견제하는 항목이고요. 또한 안보리를 포함한 유엔 개혁 이 항목은 일본의 안보리 상임이사국 진출 시도를 막으려는 중국의 움직임을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오늘 정례 브리핑을 통해서 이들 선언문 각 항목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일본이 자신들의 의지를 아프리카 국가들에 강요함으로써 사적인 이익 추구를 시도하고 중국과 아프리카 사이의 관계를 이간질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직설적으로 비판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죠. 유럽에서 오랫동안 중립국의 지위를 지켜왔던 핀란드가 미국과 방위 협정 체결을 추진 중이라고요?
네, 서방과 러시아 사이에서 군사적, 외교적 중립 정책을 고수해왔던 북유럽의 핀란드가 미국과 방위 협정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소련이 전성기를 구가했던 1970년대부터 80년대의 냉전 시절에도 어느 한쪽 편에 서지 않았던 핀란드가 이처럼 미국 쪽으로 다가서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은 이 핀란드 외교 정책의 대변화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핀란드가 이번에 이제 미국과 맺으려고 하는 방위 협정 어떤 내용인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예, 유시 니니스테 핀란드 국방장관은 최근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올가을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협상을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미국과 방위협정 체결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협정 당사국 가운데 어느 한쪽이 공격을 받으면 자동적으로 다른 한쪽이 지원에 나서는 상호방위 조약이 포함되는 1급 방위협정은 아니지만 군사정보 상호 교류와 공동 정기 군사훈련 진행 등의 조항이 담긴 적극적 방위협정이 될 것으로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자, 아무래도 핀란드와 미국의 방위 협정이 체결되게 된다면 이 러시아 쪽의 반발은 불보듯 뻔한 일이겠군요.
네. 로이터 통신은 핀란드와 미국의 방위 협정 체결이 러시아를 분노하게 할 것이라고 핀란드 정부는 잘 알고 있다고 전하면서 이 같은 움직임이 북유럽 일대 안보 상황에 커다란 파장을 몰고 올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핀란드가 공식적으로는 중립국의 지위를 유지해왔지만 역사와 문화적으로 러시아와 더욱 가까운 나라였기 때문입니다.
예. 자, 이 핀란드는 어떤 나라인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겠군요.
예, 핀란드는 러시아와 1300km에 달하는 국경을 접하고 있는 이웃나라입니다. 줄곧 스웨덴 지배 아래에 있다가 1809년 스웨덴 러시아 전쟁 이후에 러시아 영토에 편입됐었는데요. 이후 1917년 러시아 혁명을 틈타서 독립할 때까지 러시아에 조공을 바치는 지역 자치국이었습니다. 독립한 뒤에도 영향력에서 완전히 벗어나지는 못했는데요. 제2차 세계대전 와중에 소련과 두 차례 전쟁을 벌였지만 처참히 패배해서 영토의 10%를 소련에게 넘겨줬습니다. 이후 소련의 공격을 막기 위해서 독일 편에 섰다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이 돼서 소련 세력 아래로 다시 들어갔습니다. 소련이 붕괴한 이후 1995년에 유럽연합에 가입하고도 군사동맹인 북대서양 조약기구에는 가입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를 자극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국경도 면하고 있고요. 또 그 문화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좀 가깝게 지냈던 이 러시아와 핀란드. 근데 핀란드가 미국 쪽에 서려는 이유가 뭘까요?
예, 러시아가 지난 2014년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하는 등 주변 국가들에 대한 무력 행사를 거침없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으로 국제안보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크림반도 사태 이후에 극심한 위기감을 느껴왔고 이에 따라서 안보 정책의 급격한 방향 전환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미 영국과 방위 협정을 맺었고요. 지난달엔 처음으로 북대서양 조약기구 공식 행사에도 참가했습니다. 핀란드 정부는 최근 나토 가입을 적극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러시아와 가까이 있는 곳의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중이라고 하죠?
네, 핀란드처럼 유럽연합 회원국이지만 나토 미가입 국가인 스웨덴도 지난 6월에 미국과 방위협정을 체결했습니다. 또한 옛 소련에서 독립한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트 3국은 미군이 주도하는 나토군 병력 주둔을 최근 잇따라 유지하고 있고요. 유치하고 있고요. 노르웨이를 비롯한 북유럽 국가들도 러시아의 위협에 앞서서 방위 정책 개편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중입니다.
네, 다음 소식은 중국 소식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국이 미국 보잉사에 맞설 만한 대형 국영 항공기 엔진 제작 회사를 설립했다고 하네요.
예, 시진핑 국가주석의 항공굴기, 다시 말해서 항공 분야에서 우뚝 일어섬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박차를 가하고 있는 중국 정부가 항공기 엔진 개발과 제작을 위해서 대형 국유기업을 출범시켰습니다. 그동안 미국과 유럽에 의존해온 항공기 엔진을 자체 개발해서 민간 여객기 제작 수요를 직접 충당하고 또 전투기 분야에서도 보잉이나 록히드 마틴 같은 업체들을 보유한 미국 등 기술 선진국들과의 격차를 줄이겠다는 보석이라고 중국 관영 매체들은 전했습니다.
네, 자, 중국의 새 국영 항공 엔진 제작사 어떤 회사입니까?
예, 오늘 신화통신을 비롯한 중국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전한 데 따르면 중국의 항공기 엔진 개발과 제작 사업을 총괄할 중국항공발동기 그룹공사가 전날 공식 출범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중국항발로 불리는 이 회사의 운영 주체고요. 또 항공기 제작 핵심 분야인 엔진 기술 개발과 제작은 물론 우주선과 미사일을 비롯한 항공우주 분야 첨단 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업체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 중국 지도부가 이 회사에 굉장히 큰 기대감을 표시했다고요.
예,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이 회사 출범에 맞춰서 직접 축하 메시지를 보내서 중국 항발의 출범은 북극 강군의 전략적 각도에서 출발한 것으로 국유기업 개혁과 항공산업 체제 개혁을 위한 중요한 조치라고 강조하고 자주적인 연구개발과 제조생산을 가속화해서 항공 강군 건설을 위해서 끊임없이 분투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리커창 중국 총리도 외국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핵심 기술 공략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자, 중국이 최근 이 민간 분야와 또 군사 분야 항공기 제작에서 아주 눈에 띄는 성과를 내고 있죠.
네, 중국은 최근 대형 여객기를 개발해서 국제 시장에 내놓을 정도로 항공기 제작 기술에 진일보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핵심 분야인 엔진과 가스터빈 등 제작은 미국과 유럽을 비롯한 외국산에 의존해 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새 국영 항공 엔진 제작사의 출범은 핵심 분야에서 항공 기술 자급을 이룩하기 위한 계획으로 풀이됩니다. 군사 분야에서도 중국은 자국의 첫 항공모함인 랴오닝호의 주력 함재기인 젠-15 전투기의 연구개발을 마치고 이미 양산 단계에 돌입했고요. 이어서 스텔스 기능을 갖춘 제5세대 전투기인 젠-20의 첫 번째 양산형 모델이 이번 주 인민해방군에 정식 배치됐다고 신화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종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미국 내 주요 뉴스 주요 뉴스를 정리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인데요.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오는 수요일 이민 정책을 설명하는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최근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 다소 누그러진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 이번 연설이 크게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번 회계연도 들어서 만 명째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 도착한다는 소식, 또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제닛 옐런 의장이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는 소식 차례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도 역시 대통령 선거 관련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공화당의 도널드 트럼프 후보 최근 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해서 다소 오락가락하는 발언을 해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오는 수요일 미국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연설을 합니다. 트럼프 후보가 어제 인터넷 단문 사이트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많은 청중이 모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는 원래 지난주에 이 콜로라도주에서 이민 관련 연설을 할 예정이었는데 이 연설은 취소된 바 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선거운동 초기부터 불법 이민자들에 대해서 매우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뭐 멕시코 이민자들을 범죄자로 묘사하기도 했고요. 또 불법 이민자들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높은 장벽을 쌓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중남미계 미국인들의 반발을 샀지만 이 보수적인 백인 유권자들의 지지를 받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이 흑인과 히스패닉 등 이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이 트럼프 후보가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러면서 이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이 바뀐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왜 이런 지적들이 나오는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죠.
네, 트럼프 후보가 최근 중남미계 지도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미국 내 불법 이민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인도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찾겠다고 말했다는 그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런가 하면은 이 트럼프 선거대책본부장인 켈리앤 코네이 씨는 트럼프 후보의 불법 이민자 추방 계획은 앞으로 결정될 사항이라면서 이 다소 열린 태도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자, 다소 달라진 듯한 트럼프 후보의 이런 발언에 대해서 반응들은 어떻습니까?
네, 불법 이민자들을 반대하는 보수 세력은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세라 페일린 전 알래스카 주지사는 트럼프 후보가 이 불법 이민자 추방에 대한 입장을 바꿀 경우 엄청나게 실망할 것이라면서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공화당 부통령 후보인 마이크 펜스 인디애나 주지사는 어제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이 불법 이민 문제에 대한 트럼프 후보의 입장은 바뀌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코네이 선대 본부장 역시 정책 면에서는 바뀐 게 없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는 지난 주말에 미국 중서부 아이오와주에서 선거운동을 벌였는데요. 그때까지 연설에서 이민 문제도 언급했는지요?
네, 했습니다. 다시 그 강경 자세로 돌아간 듯한 또 그런 발언을 했는데요. 미국 내 모든 흑인과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좋은 직장과 학교, 안전을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그러려면 이 국경을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의 연설 내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On day one, I'm going to begin swiftly removing criminal illegal immigrants from this country.
네,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면 취임 첫날부터 불법 이민자들 가운데 범죄자들을 추방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오바마 행정부의 잘못된 정책으로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 수십만 명이 이 미국에 남아서 살고 있다는 건데요. 앞서 이 트럼프 후보가 미국 내 불법 이민자 1,100만 명을 모두 추방하겠다 그렇게 주장을 했었는데 이 그때 했던 얘기하고 비교를 한다면 뭐 다소 좀 누그러진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 후보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 장벽을 세우겠다고 거듭 강조를 했고요. 또 입출국 추적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입출국 추적 제도가 뭔지 좀 자세히 들어볼까요?
네, 미국에 입국한 사람들을 추적해서 허용된 체류 기관을 넘긴 사람이 없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자가 만료된 사람의 경우 추적해서 미국을 바로 떠나게 하겠다는 거죠. 이 트럼프 후보는 비자 만료 기한을 지키게 하지 않는다면 미국 국경이 열려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자, 앞서 이 이야기 잠깐 나왔습니다만 트럼프 후보가 최근에 흑인들과 히스패닉 같은 이 소수계 유권자들에게 손을 내미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 국경 보호도 히스패닉 주민들에게 훌륭한 일자리와 또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자,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 측의 반응은 어떤지요?
네,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클린턴 후보는 오히려 이 트럼프 후보가 인종에 대한 해로운 고정관념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비판했는데요. 이 클린턴 후보의 말입니다.
Trump is reinforcing harmful stereotypes and offering a dog whistle to his most hateful supporters.
네, 증오에 찬 트럼프 후보 지지자들을 선동하고 있다는 건데요. 대통령이 되면 어떤 모습일지를 알 수 있다면서 몹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후보가 지난주 연설에서 민주당의 잘못된 정책 때문에 흑인들이 높은 범죄율 그리고 가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오히려 클린턴 후보는 이 트럼프 후보가 흑인들에 대해서 그런 잘못된 고정관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을 한 겁니다. 클린턴 후보는 또 지난주 연설에서 트럼프 후보를 얼터너티브 라이트 세력과 연계시키면서 비판한 바 있죠. 이 얼터너티브 라이트라는 것은 이 대한 보수 세력이란 뜻으로 풀이할 수 있는데요. 이 백인 우월주의를 지향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클린턴 후보 측은 최근 트럼프 후보가 백인 우월주의 단체 이 KKK의 지지를 받는다는 내용의 선거 광고를 내보내고 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 살펴봅니다. 지난해 시리아 난민 사태가 불거지면서 미국 정부가 시리아 난민 수용을 크게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9월 30일에 끝나는 2016 회계 연도에 시리아 난민 만 명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목표를 달성하게 됐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 회계 연도 들어서 만 명째 시리아 난민이 오늘 29일 중에 미국에 도착합니다. 어제 이 앨리스 웰스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가 캘리포니아와 버지니아 주로 떠나는 시리아 난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는데요. 웰스 대사는 앞으로 24시간 안에 시리아 난민 수백 명이 요르단을 떠나 미국으로 떠난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네. 사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만 명 목표 달성은 좀 어려운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최근 미국의 여론조사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2016 회계 연도 미국의 난민 수용 현황을 분석해서 발표했는데요. 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10월 1일부터 올해 8월 중순까지 6만 3천여 명의 난민이 미국에 입국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 가운데 시리아 출신은 8,500명으로 이 만 명에 크게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정부의 그 수치를 보면 지난 일요일 현재 9,902명의 시리아 난민이 미국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지난해 프랑스 파리에서 테러 사건이 일어나면서 공화당 대통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가 무슬림, 이슬람교도의 미국 입국을 금지해야 된다 이렇게 발언을 하기도 했었고요. 또 공화당 주지사들을 중심으로 시리아 난민을 받지 않겠다 이런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또 시리아 난민 속에 이 테러범들이 섞여서 들어올 수 있다는 그런 우려 때문이었는데요. 지난해 미국 연방 하원이 이 시리아 난민 수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가결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에 대한 신원 조회 과정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미 연방수사국, FBI 등 이 세계 정보기관이 안전하다고 확인한 사람만 받아들여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제대로 시행이 되지 못 하고 있죠.
네. 자, 하지만 결국 이 행정부가 목표 달성을 하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웰스 대사는 미국에 오는 시리아 난민들이 매우 엄격한 신원 조회 절차를 거쳤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만 명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신원 조회를 소홀히 하진 않았다는 건데요. 특히 이 난민은 미국에 입국하려는 사람들 가운데 가장 엄격한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겁니다. 아, 미국에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들은 보통 18개월에서 24개월에 걸리는 이런 신원조회 절차를 거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공영방송 NPR 보도에 따르면 미국에 들어오는 시리아 난민 가운데 절반 이상이 18살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시리아 내전이 발생한 이후 이 UN에 등록한 시리아 난민의 수는 480만 명에 달하는데 하지만 지난해까지 4년 동안에 미국이 받아들인 시리아 난민은 1,500명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충분히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인권단체와 구호단체 비판이 있었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 격인 연방준비제도,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여부와 관련해서 중요한 발표가 있었군요.
네, 그렇습니다. 연준의 제닛 옐런 의장이 금요일 미국 서부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열린 연례 경제정책회의에 참석했는데요. 이날 연설에서 조만간 이 기준금리 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고용시장이 굳건하고 이 미국 경제와 물가 상승률 전망이 나아지고 있다면서 최근 몇 달간 금리 인상을 위한 여건이 강화된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올해 들어서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설이 계속해서 나왔습니다만 연준은 아직까지 추가 금리 인상 한 차례도 하지 않았죠.
네, 맞습니다. 연준은 미국의 경기 침체로 오랫동안 0%대로 유지해왔던 기준금리를 9년 만인 지난해 12월에 0.25%포인트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3년 동안 1%포인트 정도 올린다고 밝혔는데요. 연준이 서두르지 않고 또 경제 회복에 따라서 금리를 서서히 올린다는 입장이지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그러니까 이 FOMC의 정례회의가 열릴 때마다 미국과 전 세계는 과연 연준이 금리 추가 인상을 할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여왔습니다.
네. 자, 이 기준금리가 뭔지 좀 짚어보고 넘어갈까요?
네, 이 기준금리라고 하면은 한 나라 경제의 그 기준이 되는 이자율을 말하는데요. 이 중앙은행이 민간은행에 돈을 빌려줄 때 민간은행이 내야 하는 이자율입니다. 중앙은행은 경제가 침체되면 기준금리를 낮춰서 시중에 돈을 풀고 반대로 경기가 과열되면 기준금리를 높여서 돈을 다시 끌어들이죠.
네. 자, 그런데 이 최근 미국 경제에 대해서 낙관적인 지표들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따라서 추가 금리가 멀지 않았다. 이런 전문가들의 관측도 있었고요.
네, 맞습니다. 옐런 의장도 금요일 연설에서 금리 인상 판단의 주요 지표 두 가지를 언급했습니다. 우선 이 실업률이 완전 고용 수준을 보인다는 점을 지적했는데요. 실제로 미국의 실업률은 지난 두 달 연속해서 4.9%를 기록했습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의 또 하나의 지표가 되는 물가 상승률 역시 목표치인 2%에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에 아직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이는 에너지와 이 수입 가격 하락으로 인한 일시적인 현상일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옐런 의장이 언제 금리를 인상할지는 밝혔습니까?
네, 구체적인 인상 시점을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옐런 의장은 금리 인상을 예측하는 것에는 이 한계가 있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하지만 경제 전문가들은 FOMC 위원들이 다시 모이는 오는 9월이나 12월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11월에도 회의가 열리긴 하지만 이 11월은 미국의 이 대통령 선거가 열리는 달이어서 이때 올릴 가능성은 작다고 하고요. 오는 9월 2일에 발표되는 실업률 결과에 따라서 이르면 9월 중에 인상 발표가 나올 수도 있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이 전해드리는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시고요.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고 뉴스 따라잡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리처드 막스의 노래입니다. 지금부터 영원히 라는 제목의 노래인데요. Now and Forever 함께 감상해 보시죠.
Whenever I'm weary from the battles that rage in my head, you make sense of madness when my sanity hangs by a thread. I lose my way. Just hold you too caught up in me to see. I'm holding a fortune that heaven has given to me. I'll try to show.
계속해서 이번에는 뉴스의 배경과 관련 용어를 설명해드리는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 2일부터 이틀 동안 러시아를 방문합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열리는 제2차 동방 경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는 따로 정상회담을 갖고 쿠릴 열도 문제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쿠릴 열도 분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김현숙 기자가 소개해드립니다.
쿠릴 열도 분쟁의 시작.
러시아에서는 쿠릴 열도 분쟁, 일본에서는 북방 영토 문제라고 부르는 쿠릴 열도와 관련된 논란은 60년간 이어져오고 있는 국제 영토 분쟁입니다. 러시아의 동쪽 끝에 위치한 캄차카 반도와 일본 열도의 최북단섬인 홋카이도 서북쪽에는 여러 섬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이투룹, 쿠나시르, 시코탄, 하보마이 이렇게 네 개 섬의 영유권 문제를 둘러싸고 일본과 러시아가 오랫동안 분쟁을 겪어왔습니다. 2차 대전 이후 러시아가 이들 네 개 섬을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지만 일본은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근거로 자신들의 영유권을 꾸준하게 주장하면서 쿠릴열도 분쟁이 시작됐습니다.
쿠릴열도 분쟁의 역사.
일본은 제정 러시아와 1855년 통상과 국경에 관한 양자조약을 맺게 되는데요. 당시 네 개 섬에 대한 영유권은 일본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쿠릴열도는 2차 대전 종전 후 전승국과 패전국 간의 배상 문제를 규정한 1951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따라 러시아로 귀속됩니다. 이후 러시아와 일본은 쿠릴열도를 놓고 계속해서 협상이 벌이지만 해결책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게 되죠. 1956년 러시아는 소련 일본 공동선언에 기초해 일본의 시코탄과 하보마이 등 쿠릴열도 두 개 섬을 돌려주겠다고 제안했고 대신 일본은 나머지 두 개 섬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는데요. 하지만 소련은 이후 체결된 미국-일본 안보조약에 반발해 1956년 공동선언에 담긴 쿠릴열도 관련 내용을 무효화합니다. 이후 한동안 협상이 중단됐다가 2001년 일본과 러시아는 1956년에 맺은 공동선언은 유효하다는 내용을 담은 이르쿠츠크 성명을 발표하는데요. 이로써 논쟁이 해결되는 듯 했지만 이후 집권한 일본의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이 네 개 섬 동시 반환을 주장하면서 쿠릴열도에 대한 논쟁은 다시 불붙게 됩니다.
쿠릴열도 분쟁의 원인.
일본이 1855년 제정 러시아와 체결한 조약을 통해 쿠릴열도의 영유권을 갖게 된 이후 2차 세계대전 전까지 17,000명의 일본 주민이 쿠릴열도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패전국이 되고 영유권이 러시아로 넘어가면서 현재 3만 명의 러시아인이 쿠릴열도에 거주하고 있고 이투룹섬에는 러시아의 군사기지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쿠릴열도의 주인이 바뀐다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러시아 주민들이 섬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다 보니 러시아 측은 영유권을 포기하지 못한다는 입장입니다. 거기다 쿠릴열도 아래에는 풍부한 어족 자원이 있고 특히 쿠릴열도 해저에는 많은 양의 석유와 천연가스가 매장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러시아는 지난 2006년 쿠릴열도의 지하자원 개발과 시설 확충을 위해 6억 3천만 달러를 투자한 바 있지요. 거기다 독특한 화산 지형을 가진 쿠릴열도는 관광 수익도 가져다 주는데요. 쿠릴열도 분쟁에는 바로 이런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러시아로서는 동쪽으로 패권에 뻗어갈 수 있는 길목이 바로 쿠릴열도고 한국, 중국과도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일본으로서는 전략적으로 포기할 수 없는 곳이란 점에서 쿠릴열도 분쟁은 쉽게 해결되기 힘든 영토 분쟁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쿠릴열도 분쟁의 해결 노력.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던 쿠릴열도 관련 협상은 2013년 2월 일본의 모리요시로 전 일본 총리가 아베 신조 총리 특사 자격으로 러시아를 방문하면서 다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앞서 러시아의 블라드미르 푸틴 대통령은 2012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 쿠릴열도 분쟁과 관련해 일본과 러시아가 서로 수용할 수 있는 타협안을 찾아야 한다며 무승부론을 제기했는데 러시아를 찾은 모리 전 총리 역시 푸틴 대통령의 무승부론을 수용하는 자세를 보이며 두 나라가 각각 두 개의 섬에 대한 영유권을 갖는 1956년의 소련-일본 공동선언을 다시 한번 언급하게 됩니다. 이후 일본 최고 지도자로서는 10년 만인 2013년 4월에 아베 신조 총리가 러시아를 찾게 되는데요. 아베 총리는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통해 평화조약 체결 협상을 재개하고 쿠릴 열도 문제를 양측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조건으로 해결하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합의 실행 방안은 마련되지 않았는데요. 오는 9월 2일, 3여년 만에 푸틴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이 문제를 놓고 다시 만나게 되는 겁니다. 제2차 동방경제포럼에 참석하기 위해 러시아를 찾는 아베 총리는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단독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경제협력 논의와 함께 영토 분쟁 해소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앞서 두 정상이 기존의 발상과는 다른 새로운 접근 방식으로 이 북방 영토 문제, 쿠릴 열도 분쟁을 해결하기로 의견 일치를 본 상황이어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합의가 나올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오늘은 러시아와 일본 간의 쿠릴 열도 분쟁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이었습니다.
뉴스 따라잡기 들으셨고요. 계속해서 일상에서 쓰이는 영어를 알기 쉽게 공부해보는 English with you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와 Jennifer입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on the road. To be on the road입니다.
Has anyone ever told you that they are going to be on the road? Let's find out what be on the road means.
그럼 영과 크리스틴이 나눈 대화를 들어보시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So, I heard you're going to be on a road for a while. When will you be back?
Yes, you're right. I'll be traveling to Florida and I'll be back in 2 weeks.
That's good. You'll be back in time for my birthday party. Invitations will be sent out through email.
How exciting! I'll definitely be there. Looking forward to it.
영은 크리스틴에게 So I heard you're going to be on the road for a while. When will you be back?
너 잠시 여행 간다고 들었는데 언제 돌아와? 라고 묻자 크리스틴은
Yes, you're right. I'll be traveling to Florida and I will be back in 2 weeks.
플로리다에 갔다가 2주 뒤에 돌아올 예정이야 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러자 영은
Phew, that's good. You'll be back in time for my birthday party. Invitations will be sent out through email.
어우, 다행이다. 내 생일에 딱 돌아오네. 이메일로 초대장 보낼게 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How exciting! I will definitely be there. Looking forward to it.
초대해줘서 고마워. 꼭 갈게. 라고 답하고 있네요.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So, I heard you're going to be on a road for a while. When will you be back?
Yes, you're right. I'll be traveling to Florida and I'll be back in 2 weeks.
That's good. You'll be back in time for my birthday party. Invitations will be sent out through email.
How exciting. I'll definitely be there. Looking forward to it.
오늘의 영어 표현은 be on the road. Be on the road이죠. When someone is on the road, it means that they are traveling from place to place. Be on the road는 야외에 있는 도로처럼 바깥에서 시간을 보낸다는 뜻으로 특히 오랜 시간 여행을 갔을 때 또는 바깥에서 시간을 보낼 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세계 여기저기를 다니며 공연을 하는 밴드를 가리켜 The band has been on the road for 3 months. 그 밴드는 3개월 동안 순회 공연 중이야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Be on the road 꼭 기억해 두시고요. Now let's listen to the conversation for the last time. Listen carefully.
So, So, I heard you're going to be on the road for a while. When will you be back?
Yes, you're right. I'll be traveling to Florida and I'll be back in 2 weeks.
That's good. You'll be back in time for my birthday party. Invitations will be sent out through email.
How exciting. I'll definitely be there. Looking forward to it.
오늘의 영어 표현, be on the road, to be on the road, to travel from place to place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오랜 시간 여행을 갔을 때 또는 바깥에서 시간을 보낼 때 쓸 수 있는 표현이죠. Be on the road, to be on the road. 잘 기억해 두세요. 지금까지 English with Yua Jennifer입니다. Until next time, bye-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뉴스투데이 3부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역사 속 오늘 역사의 숨결 속에 오늘을 그려보는 시간입니다.
1842년 8월 29일 오늘 청나라와 영국 사이에 난징 조약이 체결됐습니다. 두해전 청나라는 영국으로부터 매수된 아편의 모든 거래를 금지했고 영국 상인들의 아편을 모두 불태웠습니다. 그러자 영국은 함대를 이끌고 와서 청나라를 침략했고 이는 청나라와 영국 간의 아편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전쟁은 2년 동안 지속되다가 결국 1842년 오늘 청나라는 아편 전쟁을 끝내기 위해 영국과 난징 조약을 체결했습니다. 난징 조약은 홍콩을 영국에 할양하고 다섯 개의 항구를 개항하며 청나라는 영국의 배상금 1200만 달러와 몰수당한 아편 보상금을 지불한다는 것 등의 총 13개 조항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영국에게만 유리하게 적용된 불평등 조약으로 이것은 후에 중국을 노리고 있던 유럽 국가들에게 중국 침략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1958년 8월 29일 오늘 중국의 마오쩌둥이 경제 재건을 위해 인민공사를 설립했습니다. 인민공사는 지방정부를 감독하고 모든 경제와 사회활동을 관리하기 위한 대규모 지방조직이었습니다. 가장 말단 조직인 생산대, 그 위의 조직인 생산대대, 생산대대가 모여 이뤄진 인민공사는 모든 토지와 농기구, 가축을 소유했고 생산은 집단으로 이루어졌으며 소득은 균등히 분배됐습니다. 초기에 인민공사에 대한 중국 농민들의 반응은 매우 좋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점점 굶주리는 사람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경제도 나빠졌으며 지나친 균등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산의욕도 줄어들었습니다. 결국 1979년 인민공사는 점점 해체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중국 공산당은 농촌 인민공사의 주지는 마오쩌둥의 오류였다고 공식 선언합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 전화 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